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영국과 이스라엘 정상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첫 일정으로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 총리와 만난 뒤 나와 메이 총리는 모든 측면에서 정말 좋은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영국 정상이 불편한 관계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팔레스타인이 우리의 훌륭한 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은 우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의 마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전 세계 정치 지도자와 경제인 앞에서 폐막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00년 빌 클링턴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으면서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사건 관련해 특별검사에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특검팀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 난 조사받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특검팀이 2-3주 안에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증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선서를 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공모는 전혀 없었고 사법방해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뮬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준비하기 위한 북한 선발대 8명과 남북 단일팀에 참여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이 25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체육선 윤용복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선발대는 2박 3일간 남측에 머물며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의 올림픽 참가 관련한 시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올림픽 사상 첫 남북 단일팀을 이룬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충청도 진천에 있는 선수촌에서 한국 선수단과 합류해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측 선수단 15명은 감독 1명과 선수 12명, 그리고 지원 인력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추가 제재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일관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춘잉 대변인은 어떤 기업과 개인이 중국 영토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국내법을 어길 경우 중국은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미 재무부는 24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혐의로 중국 기업 두 곳을 포함해 기관 9곳, 북한 기업인 16명, 그리고 북한 선박 6척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베트남 종전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3월 베트남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미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25일 베트남을 방문 중인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릉오 수원 릭 베트남 국방장관이 만나 양국 간 방위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릭 베트남 국방장관도 이날 회담 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양국 정상들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입항할 곳은 베트남 중부 다낭항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낭항은 남중국 영유권 분쟁 지역인 파라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제도를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26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시걸 맨데커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이 중국에서 무기자금 조달책으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들의 추방을 중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적도기니가 북한 국적자를 모두 내보내달라고 북한 대사관 측에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 대사관 활동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0도에서 영하 1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2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1.5에서 3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24일 추가로 발표된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에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과 북한 조력자에 대한 이번 제재는 북한과 그 불량 정권을 돕고 있는 나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현 정부의 노력이 거둔 또 하나의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정권의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책은 국가들과 기업들의 명확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 돼야 한다며 이 선택은 미국과 거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과 거래할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날 대북 제재 명단에 북한인 16명과 기관 9곳, 선박 6척을 추가했습니다. 가드너 의원 씨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제재가 북한의 원유 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싱가포르 부총리에게 북한의 불법 활동에 맞서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24일 두 장관이 이날 북한을 포함해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현안과 우려 사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기 위해 크리스티아 프린랜드 캐나다 외무장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회담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 장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인도 등 관련국들이 참석해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해상 차단 등 대북 제재 이행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두 장관이 모든 당사국들의 시급한 대북 제재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두 외무장관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두 외무장관은 반복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의 요구사항을 북한이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라브로프 장관이 공격적인 수사와 국가 간 반북한 연대, 해상 차단 위협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대화할 준비를 보여줬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것처럼 오직 외교적 수단으로만 관련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 포럼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한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24일 타르만 샴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부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재무부는 문우신 장관이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있는 싱가포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 활동에 맞서는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중국에서 무기자금 조달책으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들의 추방을 중국에 요구했습니다. 또 홍콩이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안전한 피난처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재무부의 시걸, 맨델커,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이 이번 주 중국과 홍콩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4일 맨델커 차관이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회동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도운 북한 공작원들의 추방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맨델커 차관은 중국 당국자들에게 유엔 제재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 북한의 재정적 조력자들을 추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개인들을 추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중국 은행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재정적 조력자들이 중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들은 금융 시스템을 조작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중국 은행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북한 공작원 몇 명의 추방을 중국에 요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는 당국자나 은행 대표 혹은 무기 프로그램 관련자로서 중국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북한 국적자 26명이 올라있고 이 가운데 15명은 유엔 제재 명단에도 올라있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이어진 홍콩 방문에서도 대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AFP통신은 24일 맨델커 차관이 홍콩 당국자들에게 홍콩이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안전한 피난처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경고는 홍콩 선적의 선박이 석유 제품을 다른 선박에 환적하다가 한국 당국에 압류된 지 몇 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홍콩에 회사를 등록하기가 너무 쉽다며 당국이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은 회사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홍콩이 기업들의 밀수와 선박 간 환적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적도 기니가 북한 국적자를 모두 내보내달라고 북한 대사관 측에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대사관 활동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적도 기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결의 237일 후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대사관 측에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적도 기니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수도 말라보 주재 북한 대사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서한에서 북한의 회사들이 모든 상업 활동을 중단하고 북한 국적자를 모두 긴급 송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어 적도 기니 정부가 이와 관련해 다른 방법과 조치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이행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3일 작성됐으며 이달 24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적도 기니는 자국 내 북한 국적자와 기업의 규모와 함께 북한과의 상업과 재정, 협력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며 결의 237일호가 완전히 준수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결과를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 알릴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외교관계는 북한에 대한 첫 제재 결의인 1718호가 채택되기 훨씬 이전인 1970년대에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보 소재 북한 대사관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도 기니 외무부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외교 관계와 영사 관계에 따른 비엔나 협약이 엄격히 준수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북한 외교관의 은행 계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채택된 결의 2321호는 북한 외교관의 은행 계좌를 한 개씩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적도 기니는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제재 결의에 따른 이행 조치를 이행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노동사회보장부가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모든 노동허가증을 검토할 것이며 결의 2371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의 3대 산유국으로도 잘 알려진 적도 기니는 북한과 1969년에 수교를 맺은 뒤 긴밀한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적도 기니가 북한의 정보통신 관련 회사에게 미화 3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맡겼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최근 바다 한가운데서 북한 선박에 화물을 옮기던 선박이 싱가포르 회사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싱가포르는 러시아 원유를 북한으로 수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곳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게 화물을 넘겨주던 유조선 역텅호의 실소유주가 확인됐습니다. BOA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선박회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역텅호는 싱가포르에 주소지를 둔 역텅에너지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역텅에너지는 회사 등록지와 운영지를 모두 싱가포르로 기재했으며 우편번호 04-8624와 함께 싱가포르 내 세부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나 이메일, 웹사이트를 표시하는 공간은 빈칸으로 남아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검사 대상 선박이 제출한 등록 자료를 토대로 실제 소유 회사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 유조선 예성강 1호가 동중국해 해상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선적 유조선과 맞댄 상태에서 화물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해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설명대로 역텅호는 도미니카 공화국 깃발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사가 실제 소유주로 드러나면서 역텅호는 등록 국가와 운영 국가를 달리하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들 두 선박 모두 유조선인 만큼 유류 제품을 옮겨 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싱가포르 회사들이 대북 유류 제품 공급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과거에도 제기됐었습니다. 중국 다렌 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던 탈북자 리정호 씨는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에서 싱가포르는 아시아 석유 거래의 중심지이자 많은 중개 회사를 갖고 있어 북한이 이 회사들을 통해 러시아와 거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북한으로 석유를 판매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했는데 여기에는 싱가포르 기업들도 포함됐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해 11월 북한과의 모든 교역관계를 단절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도 지난해 10월 미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싱가포르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선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역텅호로부터 물품을 건네받은 내성강 1호는 과거에도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모습이 적발됐던 선박입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내성강 1호가 라이트하우스 윈머호와 공해상에서 맞댄 상태에서 유류로 추정되는 제품을 옮겨 싣는 모습을 공개했었습니다. 현재 라이트하우스 윈머호는 또 다른 유조선 코티호와 함께 한국 정부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BOA는 라이트하우스 윈머호와 코티호가 각각 홍콩과 파나마 깃발을 달았지만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이들 역시 실제 회사는 중국 본토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채택한 2397호에선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선박 간 환적 문제를 거듭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북한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통령의 방안에는 북한의 올림픽 선전전을 막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 백악관 측의 설명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의미를 악용할 것을 우려해 올림픽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23일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펜스 부통령의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을 조작의 달인으로 묘사하며 김정은이 올림픽 관련 메시지를 가로채고 장악할 것으로 부통령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북한의 이 같은 술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어 펜스 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계획이고 이는 살인적 정권인 북한이 하는 것에 정반대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펜스 부통령의 올림픽 참석에는 예식적 성격이 컸던 과거 부통령들의 참석과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림픽 행사에서 리본을 자르는 등 형식적 절차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면 이번 방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펜스 부통령과 보좌진은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당장의 최근 방한과 관련해 한국인들이 현혹됐다는 보도에 놀랐다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이어 이목을 끌기 위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에는 귀엽거나 좋거나 감동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부통령의 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올림픽이 열리는 2주일을 정치 선전회장으로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부통령의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올림픽 참석차 방한하는 펜스 부통령은 평창 방문길에 알래스카에 들러 미국의 방위태세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평화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올림픽과 무관하게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건군절 날짜를 변경하고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하려는 것이 평화올림픽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입니다.
일부러 무슨 군 창립기념일인지 그걸로 바꿔가지고 군사 퍼레이드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평창올림픽 기본 정신하고 이렇게 벗어난 거기도 하고 이 기회에 북한의 핵이라든지 군사적인 이걸 좀 자랑하려고 하는 이쪽 선전선동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북한은 4월 25일에 기념해오던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올해부터 2월 8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올해 선대와 차별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실제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대규모 열병식에 미사일 등 전략 무기가 대거 공개될 경우 국제사회의 여론도 안 좋아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평화올림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군대와 병력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미사일 같은 것도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역시 북쪽에 관한 제재라고 할까 강한 푸시하는 그런 여론이 등장하겠죠. 외국에서 볼 때는 대단히 그 크게 보도를 하겠죠.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국책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낸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개막식 전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열병식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미국 등 국제사회에 핵 보유국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결국은 선수단을 보내면서 한쪽의 무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한반도의 국제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평창이 끝내더라도 비핵화 협상은 없으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거죠.
남 교수는 특히 북한 예술단 공연 날짜를 건군절로 정한 것도 강훈 전략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연으로 남측을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시키고 또 남남 갈등을 유도를 하고 한쪽에서는 또 무력 과시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해서 다양한 다중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북한 건군절 열병식은 평창올림픽과는 무관하게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북한 내부 단속과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려는 목적에서 북한이 열병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글쎄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내부의 여러 가지 제재나 또 내부의 단속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열병식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북한의 주민들을 자긍심을 좀 고치시키고 이런 거와 동시에 한국하고 평창올림픽 참가하고 또 대외적으로 평화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이는 그 투트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북한이 평화 분위기를 망치려 한다면 열병식이 아닌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 박사는 밝혔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도 건군절 행사는 올림픽과 관계없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흔히 이제 제2창군이다. 2월 8일을 이제 새로운 건군절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이제 기념식을 성대히 해야 되겠죠. 그럼 남한하고 관계없이 새롭게 만들어진 그러한 군대 위용을 과시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그것이 이제 미국을 겨냥할 수도 있고 남한을 겨냥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김정은의 어떤 군사 부문의 영장으로서의 위대성을 과시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동국대 고유환 교수도 건군절 열병식은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와 마찬가지라며 올림픽을 방해하거나 위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처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김정일 시대 600대 전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4월 25일로 옮겼다가 다시 원위치 한 것이거든요. 김정은 시대의 당국과 체제를 복원하면서 600대 국가 개념에서 이제 정상국가 개념으로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기념일도 원상회복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꼭 뭐 올림픽을 겨냥해서 땡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고유환 교수는 특히 올해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으로 꺾어지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고 지난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기 때문에 올해 여기에 맞는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건군절 날짜 변경과 평창 올림픽 개막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인 지난 2015년부터 건군절을 2월 8일로 변경해 기념해왔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1978년까지 2월 8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하다 갑자기 김일성이 1932년 4월 25일 항일 유격대를 결성했다고 주장했고 이후부터 4월 25일을 창건일로 기념해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과 날짜가 겹치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예술단의 공연 날짜도 건군절과는 관련이 없다며 북한 열병식과 맞물려 북한 체제 선전용으로 공연 날짜를 8일에 맞췄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따라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태연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평창올림픽을 완전하고 성공적으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참가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열병식을 하기 전에 한국 정부의 우려를 표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은 핵 보유 후발 주자들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24일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중국과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와 달리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반도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협정만 체결된 상태인 한반도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가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는 곳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이것은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정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베트남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베트남의 석탄을 매우 싼 값에 팔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태평양 국가인 베트남은 이웃나라와 교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 노력에 동참해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중진인 테드 크루스 상원의원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미군 철수와 한반도 통일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동원하는 순간 김정은 정권은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를 김정은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규정했습니다.
He believes it's dictatorship insurance, that having nuclear weapons makes the prospect of efforts to topple his regime much harder. The ability to murder vast numbers of people, I think he believes, like his father believed.
크루즈 의원은 24일 워싱턴의 허드슨 연구소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가 정권 붕괴 노력을 훨씬 어렵게 만든다고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은 미군 철수를 유도해 한반도 통일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핵무기를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He wants nuclear weapon. It's central to his regime's objective to reunify the Korean Peninsula, to use nuclear weapons as a tool of blackmail to drive Americans off the peninsula, which he would love to do, and to forcibly reunify South Korea. We've got to understand.
크루즈 의원은 불안정한 공산주의 독재자가 상당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놔두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생각이라면서도 현재로선 좋은 해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미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도와줄 수단과 전략들이 있다며 군사력을 그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One component of deterrence is military force. And I hope it is unmistakably clear to Kim Jong-un that the day he ever uses a nuclear weapon is the day his regime ends. That the result would be massive and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동원하는 날은 그의 정권이 끝나는 날이며 엄청나고 참담한 보복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을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필사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과대 망상증 환자로 간주하며 어느 정도의 억제가 북한에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날 행사가 끝난 뒤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의 핵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미국의 군사력 동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 think every option is on the table. And we should use whatever tools are necessary to prevent a North Korean nuclear.
크루즈 의원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이 너무 유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이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짝거리는 것들과 소음에 산만해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대북 제재의 시기와 속도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종입니다.
미국이 올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제 쿠퍼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군사 타격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The reason I'm skeptical is that I think you have sort of two options. Either you think that the Kim regime is
쿠퍼 선임연구원은 24일 열린 2018 아시아 전망 토론회에서 김정은 정권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믿는다면 군사적 타격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을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군사적 타격에 나선다면 매우 끔찍한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따라서 군사적 타격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군이 한국에 대규모 파병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CSIS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군사 타격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So in the absence of some change in the situation to what exists today that would push people in the direction that we would have to
실질적인 임박한 위협 때문에 현 상황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군사적 타격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한국과의 동맹 관계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동맹국의 지원 없이 대북 군사적 타격에 나서면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미테리 CSIS 한국 석좌도 궁극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한적인 타격에 대한 현행 정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판단이 미국 정부의 의지를 과소평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t least this is the what the administration believes that North Korea's ultimate goal is to really decouple US.
미 행정부는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분열시켜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통일을 이루려 시도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 행정부는 핵 확산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아직 핵 확산 대응책과 미한동맹 분열 책동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한국 석좌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군사적 타격이나 제한적인 타격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CSIS 부서장은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계획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 is no basis for preventive war, for war to prevent a country from having capability. There is for
국제법에는 어떤 나라가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전쟁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비전투원들을 대피시키는 것도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과제이며 실제 대피시킬 경우 전쟁의 징후로 간주돼 원치 않는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군의 준비태세도 제약 요인 중에 하나로 거론하면서 군사적 타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미군의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린 부서장은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2018년을 지난해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대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해상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3월과 4월 꽃게잡이철에 서해에서 한국, 중국과 충돌하기 시작하면 의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린 부서장은 또 북한이 서해 사건을 고실로 핵무기를 과시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다른 추가 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최근 미 NBC 방송의 북한 방문 취재 보도에 대해 미국 내 보수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압제에는 침묵한 채 마식령 스키장 등의 홍보 기회만 제공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가 북한 정권의 체제 선전을 돕고 있다. 북한은 거의 모든 게 조작이고 연출인데 진행자 레스터 홀트가 북한 정권을 위한 선전가처럼 행동하고 있다. 미국 내 보수층을 중심으로 NBC 방송의 북한 방문 보도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는 23일 MBC가 북한을 편안하게 여행한 뒤 솜사탕 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살인, 압제의 오랜 기록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비판 없이 북한의 알랑거리며 정권의 체제 선전만 충족시켜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MBC의 대표적인 뉴스 프로그램인 나이틀리 뉴스의 인기 진행자인 레스트 홀트와 뉴스팀은 최근에 북한을 방문해 취재한 내용들을 22일부터 방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엔 북한 체육 담당 관리와 거리 주민들을 인터뷰한 내용,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 훈련하기로 한 마식령 스키장을 취재한 소식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홀트는 앞서 MBC 방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트위터에 북한에서 정중한 대접을 받았다고 말했고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된 마식령 스키장을 소개하며 현대적인 슬로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홀터는 보도에서 북한 관리들과 주민들의 말만 전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 한다.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에서 마식령 스키장은 엘리트들의 휴식 장소처럼 보인다며 비판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엔 연출한 듯한 북한 주민들이 비슷한 복장 혹은 스키장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한 채 행복해하는 모습과 북한 정권이 자랑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뉴욕포스트 신문은 논설위원단 명의로 MBC 뉴스를 친북 선전 매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매체는 MBC가 올림픽 방송국 주관사로서 다음 달 열리는 평창 올림픽을 선전하려고 애를 쓰는 건 이해하지만 북한 주민 2,500만 명을 노예로 삼고 5천만 명의 한국인들을 준 인질로 잡고 있는 북한 정권의 선전을 위해서 취재진을 북한에 보낼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취재 보도를 홍보하는 MBC의 주요 프로그램 트위터에도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MBC의 투데이쇼가 트위터에 올린 북한 취재 보도 영상엔 1,700개 이상의 댓글이 있는데 대부분 보도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보도가 좋다며 반응을 보인 이용자는 730여 명에 그쳤습니다. 의견을 올린 사람들은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언급하며 북한 취재 보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린다 수 씨는 댓글에서 오토 원비어가 당신의 보도를 즐겼는지 궁금하다. 북한 정권은 그를 고문해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트위터 구독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인기 뉴스 진행자들도 비난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인기 토크쇼 진행자인 시언 해너티는 홈페이지와 트위터에 김 씨 정권이 연출한 마식령 스키장 호텔에서 행복해하는 북한 주민들을 보여주며 북한의 정중한 대접을 받았다는 말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마식령 스키장은 국제인권단체들이 강제노동과 북한 체제 선전의 대표적인 장소라고 비난해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지난주 VOA에 북한 내 크고 작은 건설에서 어린이 등을 포함한 강제노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마식령 스키장 건설이 이와 다르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체제 선전을 위해 사실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폭로한 다큐영화 태양 아래의 러시아인 비탈리 만스키 감독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체제 선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부분을 조작하고 연출했다고 말했었습니다. MBC는 앞서 트위터에 거리의 북한 주민들이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게 불가능했고 어디를 가나 정부 관리들의 대답은 비슷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반복되는 북한 당국의 전형적인 통제와 검열 문제도 보도에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보도 비난에 대해서는 24일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뷰인은 이런 논란에 관해 백악관에 공식 입장을 물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 대상으로 거론되는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비 지침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 저명한 재난준비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지구연구소사나 국가재난준비센터의 어윈 넬러 소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위협에 대한 인식만 있을 뿐 구체적인 행동 요령과 계획은 냉전 시기와 비교해 전무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에 가장 가까이 노출된 한국 역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레들러 소장은 1993년부터 미 의회와 대통령실 재난준비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뉴욕시장실 특별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레들러 소장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하와이에서 비상관리국 직원 실수로 미사일 경보가 발령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무엇을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We are actually in a whole new phase of what the nuclear threat means, what it even means to use that expression. Because
오랜 냉전 기간 동안 핵무기는 양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수만 개의 핵무기가 미국과 소련을 서로 겨냥하고 있었고 폭발력은 외갑통급이었죠. 미국과 소련 간 핵전쟁이 일어났다면 지구상 모든 게 사라졌을 겁니다. 당시 핵전쟁에서 생존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하와이 미사일 경보 오류 사태는 새로운 핵 위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This nuclear threat is obviously if somebody devastated a if a terrorist organization
테러 조직 등 누군가 워싱턴 DC 또는 뉴욕시 등에서 핵탄두를 터뜨릴 경우 상황은 끔찍할 겁니다. 뉴욕시의 경우 5만에서 7만 5천 명이 바로 숨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820만 명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대처만 잘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과거의 핵 위협과는 의미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마찬가지입니까?
And the same really with the North Korea threat in that they're not going to be raining down.
그렇습니다. 북한은 미국이든 이웃 나라든 어디에도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진 핵탄두를 터뜨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 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고 개발하지도 못할 겁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건 미 서부나 일본, 한국으로 운반할 킬로톤급 폭발력을 가진 핵탄두입니다.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이제는 이런 공격에 대비해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을 알아야 합니다.
하와이에서 오류로 미사일 경보가 발령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먼저 떠올렸는데요. 최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도 하와이주 상원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threat, but not a threat like, you know, China would be or the Soviet Union would be.
북한은 위협입니다. 그러나 과거 중국과 소련만큼의 위협은 아닙니다. 또 현재 러시아만큼의 위협도 아니죠. 아직도 핵을 갖고 있는 초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미국과 러시아가 핵으로 서로를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의 경우도 그렇고요. 파키스탄에서는 영내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북핵과 같은 위협은 완전히 다른 현실입니다.
북핵 위협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They should, but you know, we've been having trouble getting, you know, people to listen. I've been concerned about this for a long time.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도 이런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점을 오랫동안 우려해 왔고요. 특히 미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핵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휴스턴, LA, 샌프란시스코 등 북한이나 테러 조직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도시들에서 말이죠.
북한 등으로부터 실제 핵 공격이 가해질 경우 일반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So this is the thing. I mean, the main message is the following. First of all, if there's a warning,
먼저 경보가 발령되면 폭발로부터 안전하고 방사능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보조차 없이 폭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 노출에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대부분 안전한 내부로 대피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대피 장소는 외부로부터 차광이 잘 된 건물이 적절합니다. 또 창문과 옥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건물 내 중간 부분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피소에서는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머물게 됩니다. 외부로 나와도 안전하다는 공지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요령들만 알아도 뉴욕의 경우 수십만 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일반인들은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But what would happen is there would be this incredible flash of light, first of all, which would be like way more.
우선 태양보다도 강력한 엄청난 강도의 빛이 발산됩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요. 이어 몇 초 후 엄청나게 큰 폭발음이 들리고 허리케인과 같이 강력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의 바람이 몰아치게 됩니다. 폭발 지점으로부터 반경 0.5마일 이내 건물이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가라앉게 되죠. 이 반경 내에서는 생존자도 없을 것이고요. 반경 0.5마일을 넘어 1에서 2마일에 걸친 지역 곳곳에서는 불이 날 겁니다. 끔찍하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핵 경보에 따른 행동 지침은 도시마다 다른 것인가요?
One is going to be have you know different nuances but the same basic message. Get inside, stay inside.
도시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메시지는 같습니다. 실내로 대피해 다음 지침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방사능 노출 위험이 사라져 외부로 나올 수 있게 되면 대피 방향은 주로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 공격 시 일반인들 행동 지침과 관련해 미국은 충분히 준비됐다고 보십니까?
I mean, I'd say it's 100% not prepared. Yeah, because all those messages about what to do are not out there in the public.
주요 도시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핵 경보가 울린 뒤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이 일반인들에게 공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피 계획이 있긴 하지만 피상적이고 실제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핵 공격 대상으로 거론되는 도시들 가운데 준비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협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죠. 한편 한국은 북핵 위협이 지구상 어떤 곳보다 큰 곳인데요. 핵 위협뿐만 아니죠. 재래식 무기 위협도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만 사용하는 전쟁이 발생해도 남북한은 황폐해질 겁니다. 한국도 이에 대비한 세부 계획을 갖추고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윈 레르너 콜롬비아대 재난준비센터 소장으로부터 북핵 위협과 일반 미국인들의 대비 실태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9도, 낮 기온은 영하 11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18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11도 기록하겠고요.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20도에서 낮 기온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중강은 아침에 영하 35도, 낮에는 영하 18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9도, 낮 기온은 영하 15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보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은 하늘 기록하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8도에서 낮 기온 영하 9도, 사리원 아침 기온 영하 19도, 낮 기온은 영하 11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낮 기온 영하 3도, 풍산 아침 기온 영하 28도, 낮에는 영하 15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낮 기온 영하 6도 기록하겠고요. 삼지연 아침 영하 40도, 낮 기온은 영하 21도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 먼 바다에서는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2에서 5m, 서해 북부는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1월 26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영국과 이스라엘 정상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 총리와 만난 뒤 나와 메이 총리는 모든 측면에서 정말 좋은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영국 정상이 불편한 관계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팔레스타인이 우리의 훌륭한 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은 우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의 마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전 세계 정치 지도자와 경제인 앞에서 폐막식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00년 빌 클링턴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특검팀에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 난 조사받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특검팀이 2-3주 안에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선서를 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공모는 전혀 없었고 사법 방해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뮬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준비하기 위한 북한 선발대 6명과 남북 단일팀에 참여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이 25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체육선 윤용복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선발대는 2박 3일간 남측에 머물며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의 올림픽 참가 관련한 시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또 올림픽 사상 첫 남북 단일팀을 이룰 북한 여자 선수단은 충청도 진천에 있는 선수촌에서 한국 선수단과 합류해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한 선수단 15명은 감독 1명과 선수 12명, 그리고 지원 인력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추가 제재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일관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춘영 대변인은 어떤 기업과 개인이 중국 영토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국내법을 어길 경우 중국은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24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혐의로 중국 기업 두 곳을 포함해 기관 9곳, 북한 기업곳 기업인 16명, 그리고 북한 선박 6척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베트남전 종전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3월 베트남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미국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25일 베트남을 방문 중인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베트남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 간 방위 협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릭 베트남 국방장관도 이남 회담 뒤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양국 정상들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입항할 곳은 베트남 중부 다낭항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낭항은 남중국 영유권 분쟁 지역인 파라셀 굴도와 스프레틀리 제도를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근교에서 열차가 탈선해 3명이 숨지고 최소 10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5일 오전 통근 열차가 밀라노 외곽에 있는 기차역에서 탈선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선로 변환기 오작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철도시설 노후화 등으로 열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16년에는 이탈리아 남부에서 열차 추돌 사고로 23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